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가 또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라크 정부가 이번 공격의 책임자에게 죄를 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라크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조직에 의한 이라크 주권 위반 사태는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그다드에서 80km 북쪽에 있는 알 발라드 미군 기지에 다연장포 로켓 8발이 떨어져 이라크 장교 2명과 병사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란군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했다고 시인한 후 반정부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12일 테헤란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며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란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는 지난 8일 테헤란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해 탑승자 176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란은 처음에는 격추 사실을 부인했으나 지난 11월 이란 혁명수비대가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10일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북한과 접촉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언제 어떤 채널을 통했는지 등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해 말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이번 주 상원으로 넘길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탄핵 심판이 아예 열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되면 하원의 마녀 사냥과 같은 탄핵 시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이 아예 탄핵 심판을 묵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도 공정한 심판을 맹세했다며 그렇게 우리는 증인과 문서를 가지고 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중국의 약속은 합의문 번역 과정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스티븐 무너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무너신 장관은 12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1단계 합의 내용이 번역문 작성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 바뀐 것이 없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했던 번역 과정을 거쳤다며 서명하는 날에 영문본이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매우 광범위한 합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타이완 차이잉원 총통이 12일 미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타이완 내 실질적인 미국 대사 역할을 하는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미국제 타이완 협회 AIT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텐슨 AIT 대표는 차이잉원 총통의 압도적인 재선 승리에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에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가 양자 협력 관계에서 이미 다국적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며 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노력해온 것을 앞으로도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중국이 일국 양제 체제를 유지하라는 경고 속에 이뤄졌습니다. 북한 축구의 도쿄올림픽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북한 축구대표팀은 13일 태국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D조 2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에게 0-2로 패했습니다. 이날 북한은 전반 17분과 30분에 아랍에미리트의 칼리파 알 하마디와 자예드 알 아메리에게 차례로 골을 내줬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호주는 지금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도 피해를 입었죠. 세계야생동물기금은 지난 9월 이후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거의 12억 5천만 마리의 동물들이 죽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 당국이 이번 산불로 캥거루과 동물인 굶주린 왈라비를 위해서 헬리콥터를 이용해 하늘에서 약 2,000kg이 넘는 식량과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스주 국립공원 야생동물관리국은 이번에 파괴적인 산불로 먹이를 찾는 왈라비들에게 귀중한 자원을 제공해 준 건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관리국은 당근과 고구마를 비처럼 내려줬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국은 산불로 서식지가 파괴된 이후 식량이 제한됐던 브러시, 꼬리, 바위, 왈라비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 1,000kg의 고구마와 당근은 캐퍼티와 월간 계곡에 있는 6군데 다른 군집 지역에 보내졌고요. 앵고 국립공원에 있는 5개 지역에도 약 1,000kg의 식량과 물이 보내졌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식량 보급은 브러시 꼬리 바위 왈라비와 같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종을 생존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11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겠고 함경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는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청진 지역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맥플라이의 노래입니다. 이건 전부 당신에 관한 거예요. 당신은 내게 속삭이며 말했죠. 당신은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줬고 이건 모두 당신 덕분이라고요. All About You 들어보시죠.
say three words like you used to do. Dancing on the kitchen tiles, it's all about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5인 격추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란에서 정부와 군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타이완 총선에서 차이 잉원 총통이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리비아 내전 당사자들이 휴전을 선언하고 러시아에서 평화회담을 가졌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12일 수도 테헤란의 아자디 광장에서 지난주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1일에 이어 이틀째 열린 대규모 집회였는데요.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목적으로 모였지만 분위기가 점점 가열되면서 곧 반정부 시위로 변모했습니다.
시위대가 왜 정부와 군부를 규탄한 겁니까?
이란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시위대는 대부분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었는데요. 시위대는 이란 정부가 거짓말을 했고 국민과 세계를 속이려 했다고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시위대 현장 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시위대는 이란 정부는 우리의 적이 미국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가 하면 무능한 지도자, 지도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젊은이들은 또 여객기를 격추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면서 사실의 은폐를 했던 사람들을 법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가 테헤란 한 곳에서만 열린 건가요?
아닙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들을 보면 11일과 12일 이틀간 이 테헤란은 물론 이란 여러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는데요. 젊은이들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상황은 없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위 현장에는 경찰이 물대포와 곤봉으로 무장한 채 시위대와 대치하는 등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고 총에 맞은 사람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관련 영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테헤란 경찰청장은 시위대에 실탄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걸 우려했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인터넷 트위터에 이란 지도자들에게 시위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수천 명의 이란 국민이 이란 정권에 의해 죽거나 감옥에 갔다며 국제사회와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다시 연결하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허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이란 내에서도 이렇게 반정부 시위가 열렸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것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이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탑승한 우크라이나 국적 항공 여객기가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추락 원인을 사고라고 했죠.
예, 엔진 결함이 발생해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인 11일 지대공 미사일을 잘못 쏴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란군 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사일에 격추된 여객기가 민감한 혁명수비대 시설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고 적국 비행기로 오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트위터에 이번 사고에 강한 유감이라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은 이란이 지대공 미사일로 여객기를 격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가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후 바로 몇 시간 후에 격추됐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앞서 지난 3일 미국이 자국혁명수비대 산하 쿠두스군의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기지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발표에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식 사과와 완전한 협력 그리고 책임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캐나다의 쥐스틴 트뤼도 총리는 12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에 참석해 여객기 추락 사고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자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것으로 또 드러났는데요.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이 나올까요?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2일 미국 ABC 방송 프로그램 This Week에 출연해 밝힌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support human rights. The best thing we can do for the Iranian people and for the world is to continue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ensure that the Iranian regime.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은 인권을 지지할 것이라며 이란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또 테러 지원 활동을 중단하도록 이란 정권에 최대한의 압박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의 최대 압박으로 숨이 막힌 이란이 결국 협상 자리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인터넷 트위터에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인은 이란이 협상하든 안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은 전적으로 이란에 달렸지만 핵무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타이완에서 총선이 열렸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차이잉원 총통이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승리했습니다. 11일 열린 총선에서 차이 총통은 57%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며 39%의 지지를 얻은 국민당의 한과위 후보에 크게 앞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투표율도 높았다고요?
예, 이번 15대 총통 선거는 2016년 선거 때보다 8%포인트 이상 높은 약 7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총선에서는 차이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이 일부 의석을 잇긴 했는데요. 하지만 전체 의석인 113석 가운데 61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과반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타이완 선거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많이 받았죠.
예, 이번 선거는 홍콩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한편 중국이 타이완의 일국 양제, 즉 한나라 두 체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열렸기 때문입니다. 차이 총통은 일국 양제를 거부하며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거위 후보는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가 타이완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거위 후보의 이런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어떤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까?
네, 차이 총통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협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번 선거는 타이완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타이완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그러면서 중국은 타이완이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이 직접 뽑은 정부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며 무력과 위협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건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타이완 총선과 관련해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타이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전 세계에 단 하나의 중국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적인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중국인들이 타이완 독립활동을 반대하며 국가통일이라는 정의로운 사업을 완수하도록 지지하고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차이 총통과 대립해왔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차이 총통이 독립 노선에 걷자 크게 반발하며 타이완의 군사 외교적으로 압박해왔는데요. 차이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이 타격을 받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차이 총통의 재선 성공을 축하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타이완 선거는 중국 지방의 일로 이들 국가의 행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차이 총통의 재선에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미 국무부는 차이 총통의 재선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타이완이 민주주의와 번영을 꿈꾸는 나라들의 좋은 예가 돼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또 12일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 제타이완협회의 윌리엄 브랜튼 크리스텐슨 사무처장을 만나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리비아 내전 당사자들이 평화회담을 가졌군요.
그렇습니다. 리비아 통합정부 GNA와 리비아 국민군 LNA 지도자들이 1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평화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GNA를 이끄는 파예즈 알사라즈 총리와 LNA의 지도자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이 협상에 참여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양측은 이미 휴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예, 지난 12일에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8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리비아의 분쟁 당사자들이 12일 0시를 기해 전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양측이 러시아와 터키가 제안한 휴전을 받아들인 겁니다.
양측이 휴전안에 서명까지 끝낸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터키는 GNA와 LNA 측이 이번에 만나는 자리에서 휴전에 공식 서명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리비아 정국을 안정화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리비아는 오랜 세월 동안 분쟁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봉기 당시 40년 넘게 통치했던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전 상황으로 빠져들었는데요. 특히 2014년부터 서부 군벌들을 중심으로 한 리비아 통합정부 GNA와 하프타르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 LNA가 동부를 장악하며 대립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황이 더 악화됐죠.
네, 지난해 4월에 하프타르 사령관이 서부 지역에 있는 수도 트리폴리로 진격하면서 분쟁이 더 격화됐습니다. 유엔은 지난 9개월간 민간인 280여 명과 군인 2천 명 이상이 숨지고 14만 6천 명의 난민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리비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유엔과 아랍연맹, 유럽연합은 GNA를 리비아의 합법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GNA를 인정하고 있지만 내정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또 양측의 중대 나선 러시아는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LNA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어떤가요?
터키는 러시아와 반대로 GNA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최근 리비아에 파병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터키의회가 지난 2일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출한 리비아 파병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또 사흘 후 터키군이 리비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밝히면서 리비아 내전이 외세의 대리전이 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휴전을 선언했는데요.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양측에서 벌써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구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이 이번 주 상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보잉 737 맥스 생산 중단 여파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0.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당국이 예측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영화상인 올해 오스카상 후보가 확정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번 주에 중요한 전개를 맞는군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이번 주 중에 상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서한을 지난 10일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향후 행동 방향 등에 대해서 14일 당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한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네, 탄핵 심판에서는 모든 상원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초당적인 정의를 구현할 것을 선서하게 된다고 먼저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상원의원들은 둘 가운데 선택에 직면한다고 적었는데요. 대통령에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에 충성할 것인지 골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에 충성할지 헌법에 충성할지 골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상원에서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것이 유력한데요. 따라서 같은 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심판에 임하라고 이 펠로시 의장이 공화당 측에 촉구하는 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탄핵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탄핵 조사와 탄핵 심판으로 구성된 두 단계 이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원은 지난해 9월 말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한 뒤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이를 승인해서 상원에 제출할 권한을 가진 펠로시 의장이 아직까지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을 비롯한 공정한 탄핵 심판 진행 방식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럼 지금은 증인 채택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 여전히 민주공화 양당이 대립하는 부분인데요. 펠로시 의장이 이 문제로 정치적 게임을 벌이면서 너무 시간을 끈다는 지적이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민주당의 일부 상하원 의원들도 이 탄핵안을 빨리 넘기라고 펠로시 의장에게 잇따라 촉구했는데요. 결국 펠로시 의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탄핵안을 무작정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면서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상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요구했던 공정한 탄핵 심판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은 10일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직후에 상원의 탄핵 심판이 공정할 것으로 보는 거냐는 취재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고 하원을 대표해 심판에 참가할 소추 의원들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이 탄핵안을 가결한 바 있죠.
상원으로 탄핵소추안이 넘어가면 탄핵 심판이 곧바로 시작되는 건가요?
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을 시작하려면 사전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 진행 방식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결의안을 가결해야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측에 소환장도 발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상원이 서두른다면 이번 주 중에도 심판이 개시될 수 있고요. 아니면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심판이 개시될까요?
뭐 이번 주 중에 열릴 것으로 보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가 관련 일정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심판 진행 방식에 관한 결의안 내용 등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탄핵안을 하원에서 넘겨받은 뒤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심판 개시 준비가 돼가는 상황인데요. 탄핵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 쪽은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도 준비가 돼 있다고 이 켈리앤 코네의 백악관 선임 고문이 10일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우리 방어팀, 그러니까 이 백악관 변호인단도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입장을 개진할 처음이자 최선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누가 탄핵 심판에 참석합니까?
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4명이 우선 파악됐습니다. 코네의 선임 고문이 여론에 확인해 준 내용인데요. 먼저 이 패시 폴론이 백악관 법률 고문이 대표를 맡고요. 그 밖에 이 백악관 법률팀에서 2명이 동참합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제이 세큘러 변호사도 합류하는데요. 그 밖에 누가 더 변호인단에 들어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군요.
네, 보잉 737 맥스 사태 때문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0.5%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내다봤습니다. 12일 폭스뉴스의 썬데이 모닝 퓨처스 프로그램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보잉의 상황이 이 GDP, 국내 총생산을 낮출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내다본 이유가 뭡니까?
네, 보잉은 미국의 최대 수출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문신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이 보잉 주력 기종 가운데 하나인 737 맥스 생산을 이달 중에 이 보잉이 일시 중단할 계획인데요. 앞서 생산한 물량도 세계 곳곳에서 주문 취소가 이어지면서 인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잉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미국의 대외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잉이 737 맥스 생산을 중단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 사고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사이에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737 맥스기 이 두 대가 추락해서 모두 34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요. 사고 원인을 살핀 현지 당국의 조사와 미 연방항공청 FAA가 지시한 검사에서 소프트웨어 오류와 배선 불량 등 이 기체 결함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보잉사 하나가 미국 경제 성장률의 0.5%포인트를 담당할 만큼 비중이 큰 건가요?
네, 뭐 보잉 한 곳이 그만큼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수백 개 회사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제조업은 기술과 기계, 전자, 화학, 소재업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산업인데요. 737 맥스 생산 중단 여파로 협력업체와 부품 공급사들의 매출과 운영에도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2.5%라고 밝혔는데요. 새롭게 타결한 북미 3개국 무역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그리고 중국과의 1단계의 무역합의 등을 호재로 거론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합의는 어디까지 진전된 상태입니까?
네, 1단계 합의 서명식이 오는 15일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13일 미국에 오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오하이오주 톨레도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명식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세계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연례 보고서에서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화 사용국의 성장률을 1.0%, 1%, 그리고 일본의 성장률은 0.7%로 전망했는데요. 미국은 1.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문신 장관이 예상한 최대치 2.5%에는 못 미치지만 다른 선진 경제권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스카 영화상 부문별 후보가 결정됐군요.
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오스카 어워즈 부문별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오스카상은 이 아카데미상이라고도 불리는 세계적인 영화상인데요. 올해로 92회째를 맞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남자 배우 존 조씨 그리고 여배우 이사 레이 씨가 13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부문별 후보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나요?
네, 영화 조커가 11개 부문의 후보로 오르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어서 또 10개 부문에 오른 작품이 3개 있습니다. 과거 미국 내 장기 미제 사건을 다룬 범죄물 아이리시맨이 있고요. 또 1차 세계대전이 소재인 전쟁 영화 1917, 마지막으로 희극 영화인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입니다.
조커가 후보에 오른 11개 부문, 어떤 것들인가요?
네,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 주연상, 음악상 등 주요 부문을 망라합니다. 우선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을 놓고 다른 6개의 작품과 경쟁하는데요. 조커 외에 아이리시맨, 포드 vs. 페라리, 작은 아씨들, 결혼 이야기 등이 작품상 후보입니다. 조커 연출자인 토드 필립스 감독은 최우수 감독상, 또 주연 배우인 호아킨 피닉스 씨는 남우 주연상 수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커가 어떤 영화이길래 이렇게 주목받게 되는 건가요?
네, 주인공 조커를 통해서 가상도시 거삼의 이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는 내용이죠. 극중에서 조커는 정신질환자인데요. 이 사회로부터 무관심과 차별, 억압을 겪다가 결국 충격적인 수법으로 살인을 비롯한 각종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 고담의 시민들은 조커가 불평등에 맞서 특권층을 처단했다며 영웅으로 대우하는데요. 지난해 미국과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봉된 이후 모방 행동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주연 배우 피닉스 씨의 연기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또 극중 상황도 현재 사회 일각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풍자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조커가 영화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따라할 수 있다는 우려였군요.
네, 이 미국 내 일부 대형 영화관에서는 총기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 조커를 상영할 때 광대 가면을 쓰거나 얼굴에 이 색을 칠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2년 콜로라도주의 한 영화관에서는 이 조커가 나오는 다크 나이트 라이즈라는 이 영화를 상영하던 중에 머리를 붉게 염색한 20대 청년이 총을 난사해서 사상자가 70여 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카상 후보로 미국 영화만 오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뭐 미국 영화제지만 다양한 외국 영화들이 역대 오스카 시상식에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올해는 한국 영화인 기생충이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국제영화상 등 6개 부문의 후보가 되면서 미국 밖 영화 중에서는 단연 높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생충이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다면 비영화권 영화로는 처음이 됩니다.
한국 영화인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국제영화상 수상이 유력한 것으로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 부분 후보작들을 소개하면서 이 주연 배우 송강호 씨 그리고 박소담 씨 등이 나오는 기생충 주요 장면을 내보냈는데요. 기생충은 오스카와 함께 미국 내 양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지난주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앞서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작품상에 해당하는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오스카 부문별 최종 수상작과 인물들은 언제 공개되나요?
네, 뭐 시상식 때까지 알 수 없는데요. 올해는 다음 달 9일 이 로스앤젤레스 시내 할리우드에 있는 돌비 극장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에 걸쳐서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이 투표로 부문별 수상자 그리고 인물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어떤 곳인가요?
네, 세계 영화 연출, 제작, 기술 등 각 부문에서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 심사를 거쳐서 회원이 되는 단체인데요. 본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버리힐스에 있습니다. 시상 행사 이름도 단체명을 따라서 아카데미 어워즈가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 수상자에게 주는 트로피 이름을 본떠서 오스카라라는 이름으로 이 공식 명칭이 굳어지게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밤의 리듬에 맞춰 동이 틀 때까지 춤을 춰요. 마음속의 걱정들은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드발지의 Rhythm of the Night 들어보시죠.
'Cause the worries on your music's playing, a celebration starting under the streetlights. The scene is being set, a night for romance, a night you won't forget. So come join the fun, this ain't no time to be staying on. Ooh, there's too much going on.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워싱턴 DC에는 매년 수백 개의 새로운 식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근처에 문을 연 맛도 맛이지만 미국에 사는 다양한 이민자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식당이란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자리 잡은 식당답게 요리와 정치 그리고 국제사회를 아우르는 이 독특한 식당을 찾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워싱턴 DC의 이민자 요리식당.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라파이엣 광장에 최근 이미그런트 푸드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민자 요리라는 상호답게 식당에선 미국 내 다양한 이민자들의 음식을 제공하는데요. 단순히 먹을거리만 파는 게 아니라 요리를 통해 이민자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은 백악관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 백악관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도 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자 요리 식당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쉐터 씨는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인데요. 처음 미국에 정착해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음식도 문화도 너무나 낯설었던 과거의 기억을 살려 이민자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출신지와 가까운 곳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메뉴에는 중국 등 아시아는 물론 페루, 아르메니아, 러시아, 이탈리아 요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people wake up in the morning and say to themselves, I don't recognize this America.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국을 알기 위해 뭔가를 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식당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분명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우리 식당은 이렇게 음식 메뉴판 옆에 참여 메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민자 문제를 위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기부나 자원봉사 또는 청원서 서명과 같은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가장 큰 정치적 사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민자 문제인데요. 이 식당에선 이 참여 메뉴를 통해 이민자 문제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식당 한 구석에는 이민단체들의 부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매주 5개 이민 관련 비영리단체 직원들이 식당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어 연합이라는 비영리단체 소속인 브리짓 프리스탈리안 씨는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자신들의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Care Coalition is very specifically oriented towards working with immigrants who are detained.
우리 케어 연합은 이민 세관 단속국에 억류돼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 지역 내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을 찾아서 그곳에 있는 이민자들을 교육하고요. 법률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찾은 손님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It's such a great message. Well, first of all, I've heard the food is great.
정말 멋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당인 것 같아요. 우선 음식 맛이 정말 좋다고 들었고요. 게다가 다양한 이민자들의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Having food and bringing all the different food together from the places where people are.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특별한 식당이에요. 사실 워싱턴 DC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에서 일하거든요. 우리 팀만 봐도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이 식당엔 워낙 다양한 지역의 음식을 파니까 함께 식사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민자 요리 식당 운영진은 자신들의 식당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유대감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맛있는 식사 한 끼를 하고 나면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훨씬 더 균형 잡힌 생각을 갖게 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도시인들을 위한 낮잠 스튜디오.
바쁜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들 가운데 잠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3명 중 1명 이상이 수면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밤잠을 늘릴 수가 없다면 잠깐의 낮잠은 어떨까요? 사실 낮잠이 일의 집중도를 높인다거나 심장마비와 같은 이 심장질환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워싱턴 DC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낮잠을 제공하는 스튜디오가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도로에 서 있는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징소리 같은 은은한 소리에 어두운 조명과 쾌적한 온도까지 이 머리만 닿으면 금방 잠이 들 것 같은 이곳은 리차지 파워냅 스튜디오입니다. 재충전을 뜻하는 영어 단어 리차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 수면 시설의 관리자인 마리아 호세 헤르난데스 씨는 파워냅은 일반적인 냅, 그러니까 낮잠과는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What really a power nap is that in between stays.
파워냅은 원기 회복을 위한 낮잠입니다. 뇌가 완전히 깬 상태와 잠든 상태의 중간 지점쯤에 있는 건데요. 그러면 뇌파가 낮아지면서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되죠. 파워냅은 그러니까 꼭 잠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상태에서 좀 쉬고 나면 훨씬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도 생기고요.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때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파워냅은 199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임스 마우스 박사에 의해 구안됐습니다. 파워냅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어두운 조명과 시원한 온도 그리고 조용한 환경만 갖춰진다면 굳이 잠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낮잠 스튜디오를 찾은 손님들은 잠시의 휴식을 통해 생활이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I'm nicer to people when I come and if I
여기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됐어요. 한두 주 낮잠 스튜디오를 찾지 않으면 확실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명상이나 휴식을 늘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출산을 해서 집에 5개월 된 아기가 있거든요. 집에선 명상을 꿈도 못 꾸죠. 하지만 이렇게 낮잠 스튜디오에 오면 낮에 부족한 잠을 보충할 수 있고요. 휴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낮잠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이 파워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에는 회사 건물에 수면실이 갖추어져 있죠. 하지만 이렇게 낮잠을 제공하는 가게는 아직 흔하지가 않은데요. 수면이나 명상 전문가들은 이런 낮잠 시설이 곧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차지 낮잠 스튜디오에서 명상을 가르치는 제키 크라코스키 씨의 설명입니다.
파워넷 문화가 퍼지기 시작하면 언젠가 낮잠 시설이 하나의 사회적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자 바쁘게 일상을 사는 미국인들이 부족한 잠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죠.
워싱턴 DC의 리차지 낮잠 스튜디오는 약 3년 전에 문을 열었는데요. 20분간 파워냅을 즐기는 데 비용은 $9라고 합니다.
Well, that's good. Right. Let's relax.
들어올 때와는 달리 한층 편안해진 표정으로 남은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영양실조, 부족한 영양 섭취 혹은 영양소의 체내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양이 저하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은 이를 뜻하는 단어 malnutrition, malnourished 배워보며 복합형 표현인 mal의 다른 쓰임새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But one in three patients in home health care are malnourished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and undertreated.
Patients are malnourished. The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Malnutrition, malnourishment. Nutrition 하면 영양, mal 하면 combining form, 즉 복합형의 표현으로 나쁜 혹은 불완전한을 뜻하는데요. Malpractice 하면 위법 행위, 의사의 의료 과실. Malodorous. Odorous 하면 냄새가 나는. 그래서 malodorous 하면 나쁜 냄새가 나는. 악취를 풍기는 이란 뜻이 되고요. Malformed. Formed 하면 형성된. 그래서 malformed 하면 불완전하게 형성된. 다시 말해 기형에, 흉하게 일그러진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alnutrition, malnourishment는 부족한 영양 섭취 상태, 즉 영양실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Malnutrition, malnourishment, 영양실조. 예문 다시 볼게요.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대부분의 미국인은 식량 접근이 양호하지만 But one in three patients, 3명 중 1명의 환자는 In home health care, 가정 건강 관리를 받는, or malnourished,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일부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The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영양실조는 눈에 보이지 않아,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제대로 진단되지 않고, and undertreated,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볼게요.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but one in three patients in home health care are malnourished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and undertreated.
Malnutrition, malnourishment. 오늘의 표현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복합형 표현, mal을 쓰임새 한번 알아봤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데니스 윌리엄스의 노래입니다. Let's hear it for the boy. 그 소년에게 성원을 보내어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라크 주